세계 소식 톡톡. 세계는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차단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세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시아 투데이 허고은 기자와 함께 다양한 세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그동안 방송에서 우리와 뭐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관련이 많은 나라들, 뭐 큰 나라들 위주로 얘기했었죠.
예, 그렇죠.
주로 미국, 일본, 중국, 이외에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얘기가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이렇게 세계의 큰 대륙들이 있는데 여기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극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세상에 멀리 정은 없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유럽이나 아시아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텔레비전 틀면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 영향도 많이 주는 곳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국제 뉴스에서 주로 정치와 관련해서 남아메리카, 이 남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교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남미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도자 대부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바뀐 곳이 많고 여기서 뭔가 공통적인 현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남미에 좌파 정부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들 중 많은 숫자가 정권 교체를 당해서 이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좌파와 우파, 뭐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나라마다 뭐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파는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데요. 성장과 개발을 중시하죠. 정부 역할은 작게 하면서 시장 역할을 크게 하려는 것이 우파고요. 반대로 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고 통제가 비교적 심하며 또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모두가 잘 살자는 생각에서 복지에도 나라가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우파와 좌파 구분은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우파인 뭐 극우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선 자기보다 조금만 좌파 성향을 가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뭐 좌파로 느껴지겠죠. 네, 사회 현상을 봐도 분명히 이 자유시장주의를 인정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한도 이런 나라 자유시장주의 채택한 나라인데 남한에서도 뭐 분배를 중시하고 뭔가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정치 세력 상대적으로 좌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혼돈을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북한은 유일 지도체제잖아요.
네.
오직 한 사람이 계속 그 아버지, 할아버지, 뭐 손자 이렇게까지 그런 승계를 막 계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파나 좌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 기자님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는 자유와 성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네, 남미에는 12개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6개 나라는 좌파, 6개 네. 나라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현재 그렇다고 하지 않고 들어서게 됐다라고 한 것은 브라질에서 최근에 대선이 치러져서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년 1월 1일에 취임하기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6대 6, 왜 이게 뉴스가 되냐면 지난 20년 동안 남미에는 핑크타이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홍색 조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좌파 정부의 물결, 남미에선 좌파 정부가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남미에서 면적도 가장 넓고 경제력도 가장 센 나라인 브라질에서 지난해 10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라는 사람이 당선됐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우소나루는 강경한 우파 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선 언론에서 계속해서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브라질에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보소나로는 기성정치를 비판하면서 브라질 최우선을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성정치는 기존의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네. 기존의 정치 세력이 부패도 많고 브라질을 성장시키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좌파하고 우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드리려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도 진보 보수. 이렇게 그렇죠.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여당이죠. 여당이 진보죠.
더불어민주당.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이 보수.
네. 그런데 예. 세계적으로는 좌파와 우파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 다른 나라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 있구나. 그러니까 북한과는 정말 다른 정치적 시스템이다 이런 걸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최우선주의,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네. 또 얼마 전에 소개해준 새로 취임한 멕시코 대통령 오브라도크의 멕시코 우선주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웬일이죠?
네, 자국을 우선한다 이런 게 뭐 국제사회 다른 나라한테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국내에선 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멕시코, 이 남미와는 약간 다르고 중남미로 엮이긴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89년 만에 좌파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우파 정권이 집권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89년 동안을?
네.
와, 대단하네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반대긴 한데요.
네. 네.
이 브라질이 보소나루 그 사람이 왜 극우 소리를 들었냐면요. 독재를 옹호하기도 했고 여성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을 아주 많이 해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논란보다는 이 보소나루가 브라질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패를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당선 당시 보소나루 대통령의 대국민 호감도가 44%였는데 요즘은 61%로 과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보소나루 당선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는데요.
네.
우파 정부가 집권한 현상은 이번에 브라질이 보소나루가 쐐기를 박은 것인데요. 사실 남미에선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오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일단 오늘의 큰 주제는 남미 정치 지형이니까 이 우파 좌파와 엄청나게 큰 관련은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해도 굉장히 이상한 페루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페루면 사실 북한하고는 연관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나라인데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일성이 살았을 때 4월의 봄축전을 평양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이제 페루 예술인들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민족 의상을 입고 와서 춤을 췄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때는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7년 12월에 대북 제재 그 때문에 이제 페루에서 이제 북한 대사관 외교관을 추방시킨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인데요. 페루라면 지금은 북한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나라일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페루 대통령 굉장히 복잡한데요. 2016년 페루 대선에서 파블로 쿠친스키라는 정치인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했고 페루에서도 경제 강요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친기업 시장주의자를 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쿠친스키 이따가 이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쿠친스키가 대선에서 꺾은 상대가 게이코 후지모리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
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딸입니다. 게이코 후지모리는 2016년 대선 이전인 2011년 대선에도 나왔다가 떨어졌는데요. 이때 브라질의 대형 건설사인 오데브레시라는 곳으로부터 120만 달러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젠 정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베르토 후지모리? 그런데 이제 후지모리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일본 느낌이 펄펄 나죠?
네,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이긴 한데 북한 네.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 게이코 후지모리 아버지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사람은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본인인데요. 아시아계 인물이 남미에서 최고 지도자에 오른 유일한 사례입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일본 사람인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페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페루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루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이 많이 도와줬고
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성장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남미 주요국들 경제가 파탄이 나는데요. 이때 페루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나마 성과였던 이 경제가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 후지모리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일본으로 도망도 갑니다.
잘 나가다가 실패한 케이스 같아요.
네.
그런데 후지모리가 먼저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를 당했고 국회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탄핵시켰다고 하죠?
네, 단단히 망신을 준 것이죠.
그렇죠.
후지모리가 나중에 2005년에는 페루가 아닌 칠레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때도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일본의 보수정당인 국민신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했고 그리고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또 다른 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아사오 다루 당시 일본 외무장관은 후지모리 입국을 전면 불허했고 후지모리는 당연히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후지모리는 2007년 칠레 정부에 의해 페루로 압송돼서 구속됐는데요. 2010년에는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징역 25년이면 무기징역이나 비슷한데 과연 어떤 제목으로 이런 큰 25년이라는 그런 죄형을 받게 된 거죠?
네, 인권침해, 국고유용, 야당 후보 불법 도청, 부정선거 등이 있는데요. 특히 특수부대 동원에서 반대파 주민을 살해한 혐의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 사면이 됐는데 나중에 이 사면이 또 취소돼버립니다. 이 사면이 쿠친스키 앞에서 말한 2016년 대통령이 된 쿠친스키 대통령이죠. 쿠친스키가 자신의 뇌물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래용 사면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그렇게 사면이 취소가 됐는데요.
네.
쿠친스키도 브라질의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의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날, 그리고 그날이 올해 초였는데 올해 초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페루 대통령은 마르틴 비스카라 전 부통령인데요. 그렇지만 뭐 페루를 좌파 우파로 구별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나라인 게 그 전에 후지모리는 뭐 경제를 중시하는 우파 행보를 보였었고 그리고 쿠친스키도 좀 경제 중시하는 우파 행보 네. 보였고 비스카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좌파 성향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페루는 크게 보면 우파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페루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네.
이 원래 남미에서 과거에는 핑크타이드라고 해서 좌파가 득세했으나 요즘은 좌우가 6대6으로 같아졌는데 이는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주제였죠.
네, 그러면 나라별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12월 칠레 대선에서는 좌파 성향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이 우파인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줬습니다. 피네라는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인데요. 뭐 트럼프랑 비슷하네요. 억만장자 사업가.
네.
칠레도 남미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남미의 최대 국가인 브라질은 치안이 굉장히 불안해서 도심지가 아니면 말 그대로 강도한테 털리다 못해 죽을 수도 있는 나라라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죠. 브라질 월드컵 때에도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반면 칠레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남미를 이끌고 있는 땅도 가장 넓은 나라인 이 세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내년에 대선을 치르지만 현재는 우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영어로 아르헨티나의 A, 브라질의 B, 칠레의 C 이렇게 남미의 ABC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모두 우파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뭐 우파의 영향력이 현재 남미에선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페루도 그래, 칠레도 그래,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북한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미의 AB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죠?
네, 일단 브라질의 보우소나루가 1월에 정식으로 취임하니 정식 회담도 그때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원래 취임식에 직접 오려고 했으나 국내 일정 때문에 외교 장관을 대신 보낼 예정입니다. 1월 1일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1월 16일에 브라질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네.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동안 남미 지역 정상들과 자유주의 동맹 결성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 2016년부터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6년간 좌파 정부가 아르헨티나 집권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국고를 탕진해버렸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심이 돌아선 것이죠.
아, 여기서 잠깐 이제 포퓰리즘은 뭘고 디폴트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네. 조금.
이 포퓰리즘 같은 경우는 뭐 예. 대중영합 정치 정도. 의 뜻인데요.
네.
근데 뜻은 이런데 실제로는 뭐 정부가 대중영합 정치 하려면 뭐 무슨 예산을 늘린다, 복지 예산 늘린다, 무슨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중들한테 아. 좀 인기를 끌려는 것이죠.
아, 그러고서 국고를 탕진해 버렸네요.
네. 예.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인데.
아, 네, 네.
나라가 보통 뭔가 사업을 할 때 선진국한테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선진국한테 돈을 많이 빌렸는데 나라 경제가 좋지 못해서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쵸. 상태다.
그 빚더미에 묻혔다 이 말이죠.
네. 네. 아르헨티나가 네, 빚을 계속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세계 5위에서 6위 정도 되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의 지지로 출범한 이 페론 정권이 포퓰리즘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아르헨티나는 영원히 선진국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북한 주민들에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크게 이제 거부감이 없는 나라거든요.
네.
이게 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막아놨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축구 선수 마라도나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다 이럴 정도는 네,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나라 속에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축구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뭐 월드컵 할 때도 예. 아르헨티나 그 나라에서 선수들한테 네. 뭐 비행기, 옷, 장비, 호텔 이런 거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네.
뭐 메시도 있고 선수들이 돈을 어느 정도 좀 모았다는 얘기도 예.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빚이 많은 나라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또 우파 얘기하자면 올해 4월 파라과이 대선에서 우파 성향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이 당선됐죠.
네.
6월 열린 콜롬비아 대선에서는 우파의 이반 두케 후보가 중도 성향의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남미의 대세가 우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남미에서 좌파 정권이 잡고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까 6대 6이라고 했으니까 은근히 많은데요.
예, 절반은 되겠죠.
네, 그런데 나라 목록이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그나마 뭐 선방하긴 한데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볼리비아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죠. 안타깝게도. 네. 네, 특히 베네수엘라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남미 최대 산유국답게 원래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1999년 우구 차베스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석유로 얻는 돈을 국민들에게 무한장 퍼주다가 경제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간에 국제 원유 가격까지 내리면서 확인사살을 당해버렸죠. 최근 1년 만에만 물가가 무려 83만%가 올라서 지폐 뭉치가 휴지보다 훨씬 저렴해졌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 국민들의 몸무게가 평균 11kg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2015년 이후 다른 나라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탈출할 능력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의 숫자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를 갖고 가면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아무도 베네수엘라에 가지 않는 이유가 나라가 너무 어렵고 치안이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 가진 외국인이 발견되면 살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어렵다 보니 보소나루는 브라질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페이스북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서 브라질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번영과 자유, 가족과 신의 편으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하지 않는 행동인데요. 그런데도 보소나루가 이렇게 한 건 그만큼 베네수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보소나루는 취임식에 베네수엘라 정상은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파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른 나라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을 가까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갑자기 저희 탈북자가 생각이 났어요. 나라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도 지금 3만 3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경제가 바로 서야 이제 고향을 뜨는 일이 없겠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왜 우파가 이렇게 많아지냐 하는 것은 다 나라마다 똑같은 이유는 아닌데요. 대체로 이 좌파 정부 때 복지 포퓰리즘과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좌파라고 해서 경제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좀 이렇게 그렇죠. 된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 남미가 사실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닌데도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니까 좌파 정부가 인기 끌었고 정작 고위층은 부정부패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없는 돈 억지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주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버린 것이죠. 가뜩이나 남미가 또 치안도 안 좋은 편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강도 그리고 도둑은 더욱 늘어났고 이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 우파 정권입니다. 우파 정권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지금으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이 많은 걸 해주고자 하는 좌파, 우파는 다르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우파 정권이 반발에 부딪힐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노동개혁 공통점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선 요금 오르면 내가 낼 돈이 많아지고
반대하죠.
네, 노동개혁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공통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수십 년간 남미가 좌파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라가 여유가 있고 또 국민성도 받쳐주면 북유럽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남미처럼 된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 남한에서도 일부 우파 정당에서는 이제 정부의 복지를 비판하며 이렇게 하다간 정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네, 물론 제가 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심하게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국민의식이 있는데.
네, 그런데 북유럽 복지국가와 남미 차이점이 있다면 북유럽은 남미와 비교해서 일단 원래 잘 살았고요. 그리고 남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라 하나하나 땅덩이가 되게 크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북유럽은 뭐 몇천만 명 되는 나라도 거의 없고 뭐 천만 명 이 정도인데 남한이나 북한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배가 좀 편한 나라긴 하죠. 네, 포퓰리즘 빠져 살거나 아니면 극우 정당 집권시켜서 살거나 나라별로 정치 체계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치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남한만 해도 뭐 공가사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 독재 정권, 군부 정권 시대가 있었고 좌파라는 비판을 받는 정권도 존재합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아무리 독재 정권, 군부 정권 시대라고 해도 국민에게 참정권 자체는 온전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정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있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드린 남미 나라들도 하나같이 쿠데타로 정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로 인해 새로운 노선의 지도자가 국민에게 선출이 된 것인데요. 북한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현실로 자신들이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였죠.
예, 권한이 없죠.
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네, 정반합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이거를 여기 적용하면은 남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좌파 정권을 한번 했다가 여기 대한 반작용으로 우파 정권 들어섰다가 나중엔 이걸 또 다 절충하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 발전도 좀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꼭 최고 지도자가 뭐 일단 바뀌어라 이런 뜻은 아닌데요. 그래도 국민이 좀 반대의 목소리도 좀 낼 수 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국민 요구가 반영돼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파든 좌파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매주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